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개나리가 피면 아, 봄이 오나 보다 하는데요. 북조선에서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일까요?
네, 저는 제가 살던 데서는 진달래꽃이 가장 먼저 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우리 마중 식구들이 계시는 북조선에서도 봄 소식이 반갑게 들리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마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울이 선택되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의 출발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왕으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루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건을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화 집사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과 존경받는 위치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또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던 다른 사람이 있는데 혹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상
보아스.
네, 맞습니다.
네.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기억해 보면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도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작지만 그의 아버지 기스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음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모두 함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거의 멸족될 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백성들이 원하는 더 왕의 조건을 전부 갖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사울이 준수하고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크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키가 큰 거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도 그랬었나 봐요. 외적으로는 백성들의 기대에 어떤 바라는 바에 부합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나귀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나귀를 잃는 것은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간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네, 가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간 것뿐인데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낫게 할 약이 없다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약이 개발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기도할 때 생각나면 그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글쎄 나중에 남편이 어떤 다른 병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약이 발명된 것이 아프리카 전염병보다도 오히려 저희 남편의 병을 고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너무 그때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네. 섭리에 대해서. 네.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정확한 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네. 가지고
우리는 막 큰일을 큰일로 보는데
네.
하나님은
네.
정말 사소한 일 속에 굉장한 보물을 숨겨두셨구나.
네.
그거를
네, 놀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라자매님도 이렇게 사소함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참 사소한 일인데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인데 사실 그 제가 그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나가게 되고 친구는 교회를 오지 않게 되는 네, 그런 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또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계기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었나 생각하면 참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거나 사소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는 되게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왕권에 초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환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환이 은 한 세겔을 준비했다는 것은 사울의 가문이 유력했지만 또 엄청난 부유층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자신의 아랫사람 앞에서도 사울이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왕으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거대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보다 작은 자의 소리, 약한 자의 소리, 낮은 자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경청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준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어떤 태도나 마음의 중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경청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서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자라는 말은 단순히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백성을 섬기는 왕,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부터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혹시 두 분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무언가를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뭘 준비하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떤 거를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선물을 작은 거라도 들고 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가서 보면 정말 그 가정에 너무 꼭 필요해서 어머 이거 똑 떨어졌는데 네. 어떻게 알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그 마음 문을 확 열어주시니까 말하기가 너무 좋은 그래서 묻고 갔을 때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마음 문이 열리죠.
네. 네,
대화의 시작이 물 것 같아요. 우리 사라자매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막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셨던 그래서 대학교에서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30여 명의 객과 함께 대우하면서 환대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청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직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9장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왕이 세워지는 거죠. 왕정국가로의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국가가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거기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강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통해서 왕정을 시작하십니다.
네,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을 선택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상은 언제나 강해져야 한다, 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강한 자가 선택받는다. 그래서 1등만 사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이런 지도자를 택하실 때 사울은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셨고
네.
또 나중에 사울을 지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래서 정말 존재감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네.
아버지가 다윗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아들이었던 다윗을
네.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그 정말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
네.
또 무슨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고 고기 잡는 일 말고 다른 일 할 줄 모르는
네.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제자들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 높아질까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답답한
사람들 기도하자 그럼 막 다 잠들어버리고
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낮고 약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이게 제자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울이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구나. 우리는 되게 다윗을 추앙하잖아요.
네.
다윗이 위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 같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을 돌아볼 때 언제나 작고 연약한 자들, 우리 가장 작았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남쪽 남조선은 정말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그 국민 총생산이 가장 작은 정말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가난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약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네. 나라로 세계적인 국가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우리는 정말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네.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이 오늘의 말씀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혹시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요? 우리 옥화자매님.
네, 예전에 어떤 친구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그 돈을 찾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미 잃어버렸던 건데 그거를 찾았으니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도우려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돈을 모두 이렇게 드리는 거가 이게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듯이 오히려 잃어버린 그 돈을 찾으려고 함께 기도하다가 그 돈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친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날이 생각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이 나죠.
네. 하나님은 이 수천 년 전, 삼천 년 전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버림당하는 왕의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중에 세워지는 다윗 왕이 결국에는 이 사울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쫓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죠. 그런 사례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례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의 상황, 전쟁의 상황, 이것이 어떤 민족에게는 정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네. 또 가르쳐줄 수 있는 사례로 쓰임 받을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례로 아멘. 우리가 이 한민족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또 성취되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옥가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사무엘 이야기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나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 잘 섬기게 하시고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있을 하나님 계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만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우리 두 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는 조금 바쁘게 살았는데요.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저의 집을 계약을 해서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빴습니다.
이사안이라고 바빴겠구나.
네.
아, 그래요. 미소자민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얼마 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서
네네.
미리 뭐 시간표도 정리하고 네, 수업 신청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모범적으로 네. 다들 바쁘시게 사네요.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저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목사님. 저는 팍스 로마나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런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짜 평화가 먼저 무너져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도 가짜 평화에 관한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했던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침으로 순간의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지만 흔들림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맛봤을 때 그러한 평화가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게 됐다고 하셨던 말씀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네, 두 분 다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인의 평화를 깨뜨리셨는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평화가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평화가 무너져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거짓된 평화를 붙잡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평화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3장 말씀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재물로 섞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기에서 피를 재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재물에 섞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이들이 성전 안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에 항거하며 폭력을 통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집단으로서 수시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거리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대부분의 폭동은 강력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었는데 자, 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설마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면서 숨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였을까요?
그게 혹시 성전이었나요?
네, 맞아요. 성전 안쪽에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성전 안으로 몸을 숨기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그대로 성전 안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의 이 질문의 방향성을 좀 잘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들은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게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큰 화를 겪게 되는 이들은 죄를 지어서 죄가 커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죽임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죽임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커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냐고 묻고 계세요.
네, 그렇죠.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사람들 생각처럼 성전에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커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보기에 똑바로 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걸 보며 안심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도 당시에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또 다른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다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그때 사고로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커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과응보, 죄가 크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또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난히 회개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회개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앞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58,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이렇게 재판장 앞에 선다고 하는 건 결국 폭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거짓 평화에 만족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들, 더 나아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심판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까지도 자기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마도 당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나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말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버리게 될 것처럼 그들에게도 심판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은 건가요?
다음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누가 말리고 있죠?
포도원 지기가 말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맞아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으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만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루파고 거름도 주고 다시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고 그때도 되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린 건 어떻습니까? 미소자매 말처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을 보며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고 있는 거지 그들이 잘해서 심판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또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신 후 왜 율법이 생명이 없는 건지, 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회개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한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의미심장해 보여요. 혹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안식일과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방금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 생명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율법 중 하나이고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니 왠지 안식일과 회당이 유대인에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려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미소자매 말처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이고 회당은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유대인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날이자 그런 장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회당에 누가 와 있었다고 하고 있죠?
18회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고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왔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여자에게 장애가 생긴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귀신에게 들려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통해 유대인들이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이 율법 안에 능력도 또 생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을 철저히 지키고 또 회당 또한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지만 정작 귀신 들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을 치유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능력이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미소자매 말처럼 여인의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여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마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채 살았기 때문에 회당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누구도 여인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여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1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셨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에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죠. 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나니 여인은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봐도 놀라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이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구동 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의 최고 관리자였던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회당장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냐고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분을 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여인이 낫는 걸 보고 함께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병을 고쳤다고 분노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왜 생명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책망하는 회당장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배고파하면 그걸 풀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어 먹도록 하지 않냐. 나귀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데 그게 안식일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을 짐승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회당장과 다른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 한 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
짐승은 아끼면서 정작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며 분노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온 무리는 이 일로 인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회당장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러한 습성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을, 자기를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회개의 모습이며 그러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다시 회개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나의